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라조가조 프로입니다. 네, 오늘 진행을 맡은 김정익 인사입니다. 네, 여름 휴가철을 맞아서 야외 활동이 늘면서 강한 햇볕에 피부가 붉게 달아오르는 증상 등을 호소하는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오랜 시간 형광에 노출될 경우 잡티와 기미, 주근깨뿐만 아니라 일광화상, 피부 노화, 피부암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네, 여름 휴가철 강한 태양에 피부가 노출되면 몇 시간 내에 붉어지고 부풀어 오르기 시작하는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네, 더 심한 경우에는 통증, 물집이 생기며 그 오한과 발열, 구역질도 나기 시작합니다. 네, 이런 반응은 보통 하루가 지나면 최고조에 달하고 가벼운 경우에는 휴식과 냉찜질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심한 경우에는 의료진에게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전문가는 피부가 따갑고 물집이 생겼을 때는 먼저 찬 물수건이나 얼음 주머니로 피부를 진정시켜줘야 한다며 껍질이 일어날 때는 곧바로 벗기지 말고 그대로 놔뒀다가 자연스럽게 벗겨지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네, 이어서 얼굴은 밖에서 돌아온 후 직접 찬물로 세수하고 얼음찜질로 열기를 가라앉히면 도움이 된다며 매일 저녁 깨끗이 세수를 한 뒤 수렴 화상수를 화상솜에 묻혀서 10분에서 15분 정도로 광대뼈와 콧등에 얹어두면 진정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더위와 땀으로 지친 피부는 탄력이 없이 늘어지고 모공도 넓어 보입니다. 네, 이럴 땐 차가운 타월로 번갈아가면서 찜질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세혈관이 수축, 이완되면서 혈액순환이 촉진돼 늘어진 피부가 생기를 되찾게 됩니다. 네, 특히 해수욕을 즐기고 난 뒤에는 깨끗이 씻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 바닷물 속에 포함된 마그네슘이나 나트륨 등 미네랄 성분은 그 피부에 유익한 효과를 주기도 하지만 그 세균과 이물질 등이 그 피부 트러블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 또한 염분이 높아서 피부에 강한 자극을 주고 피부를 건조하게 만듭니다. 연구팀은 해수욕을 한 뒤에는 씻을 때에는 미지근한 물로 피부에 남아있는 염분을 충분히 씻어내야 하며 샤워 후에는 그 수분과 유분을 조절하기 위해서 스킨과 로션, 에센스 등을 충분히 발라주는 게 좋다고 말했습니다. 네, 만약 물집이 생겼을 때는 먼저 찬 물수건이나 얼음 주머니로 피부를 진정시켜준다며 그리고 증상이 심하면 병원을 찾아서 국소스테로이드 연고 및 항생제 연고 등 적절한 연고제로 치료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오늘도 궁금이님의 글 한 편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SNS 전 세계가 하나 되는 세상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기쁘거나 슬픈 것을 함께 공유하고 위로와 도움을 받기도 하고 잔잔한 울림을 갖기도 하죠. SNS 요즘 세상 궁금이의 궁금한 세상 이야기입니다.
네, 매주 금요일 토요일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SNS 요즘 세상 코너입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께 보내드릴 내용은 궁금이의 궁금한 세상 이야기입니다. 네, 오늘 보내드릴 내용은 물은 거짓말 하지 않는다입니다. 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물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지난 일요일에는 하북성의 연교라는 곳에 갔다가 조베카 강변길을 걷게 됐다. 강야순 북경에서는 이만한 흐름의 강을 만나기도 쉽지 않다. 전에는 군데군데 웅덩이에만 고였던 물이 이제는 전체 강으로 이어져서 요요히 남쪽으로 흐르고 있다. 전에 웅덩이 물가에 삼삼오오 모여 앉아서 낚시를 하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강가에 한 줄로 나란히 앉아서 여유를 즐긴다. 잘 포장된 강변 산책로를 따라서 북쪽으로 가다 보니 어느 구간에는 물이 들어왔다가 빠져나간 자리가 있다. 비가 많이 왔을 때 강이 불어서 산책로까지 물이 찼다가 빠졌나 보다. 이런 걸 녹조라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물이 빠져나간 구간에는 미끌미끌한 녹색의 부유물이 가라앉아 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원래 길을 피해서 옆으로 돌아가면서 만들어진 좁은 길이 새로 나 있다. 길은 원래부터 있은 게 아니라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생겨난다는 말이 생각난다. 원래는 녹화구역이건만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다니면서 풀은 다 밟혀 죽고 흙이 드러난 오솔길로 변했다. 꽃길은 비포장 도로라더니 잔디길도 흙길로 드러났다. 이런 의미에서 꽃길만 걸으시기 바란다는 소원은 별로 바람직한 축복이 아니다. 이렇게 물은 그게 어디든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다. 사람이 다니는 길이라고 배려해서 애돌아 흐르지는 않는다. 간혹 시퍼런 부유물 위에는 죽은 고기가 떠내려간다. 아무래도 오염에 죽은 고기 같은데 사람이 초래한 오염에 괜히 애매한 물고기가 그 피해를 본다. 산책길 옆에는 얼마간의 간격으로 낚시 후 쓰레기를 챙겨가시기 바랍니다란 팻말이 세워져 있다. 아무래도 사람들이 낚시를 즐긴 후 이런저런 쓰레기를 그대로 버리고 가는 폐단이 있나 보다. 그게 바람에 날리면 또 강에 들어가고 그러면 또 2차 오염이 생긴다. 강이 가져다주는 낚시의 낙을 즐겼다면 쓰레기 정도는 치우고 가는 게 강에 대한 예의다. 물은 얼구면 또 얼구는 대로 자기의 모양을 찾는다. 연교의 한 식당에 가면 물을 얼궈서 냉면 사발을 만들었다. 고객의 입장에서는 먹는 내내 시원한 육수를 보장받을 수 있어서 고마운 일이다. 약점이라면 시간이 흐르면서 얼음 그릇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폐단이 있다. 처음에는 상을 적시다가 나중에는 바닥으로 흐른다. 냉면을 주식으로 시켰으면 딴짓을 하지 말고 녹기 전에 빨리 먹고 치우라는 알람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한다. 얼었을 때는 사발인데 녹으면서 알람으로 바뀐다. 냉면을 미리 시켜놓고 술이 끝나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그야말로 속수무책이다. 이대로 계속 놔두면 나중에 그릇이 다 녹고 육수도 다 흐르고 면발만 그대로 상후에 주저앉게 된다. 냉면이 활재에 새 옷을 입은 꼴로 되는 거다. 별로 매상도 올리지 않으면서 몇 시간이고 죽치고 앉아있는 손님들을 재촉하기에는 적격이다. 이렇게 물은 얼음이 된 다음에도 어느 온도에서는 어김없이 다시 물로 돌아온다. 손님이 아직 못한 말이 남았으니 좀 있다가 다시 녹으라고 한다고 기다려주지 않는다. 물은 자기 안으로 들어오는 용해물에 대해서 그 본연의 속성을 잘 살려서 녹여준다. 차를 만나면 차향에 맞춰주고 커피를 만나면 커피향에 응해준다. 전에는 끓여야만 차를 우려낼 수 있었다면 이제는 분말로 된 차를 물에 타도 알아서 녹여준다. 이렇게 물은 뜨거운 상태에 있든 차가운 상태에 있든 들어오는 객체의 속성에 따라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한다. 차도 녹차, 흑차, 홍차, 어떤 차라 할 것 없이 다 받아서 색상과 맛을 그대로 살려준다. 물의 포용력이다. 과음한 이튿날, 베갯머리에 물이 없으면 진짜 목이 타서 재가 되는 수도 있다. 이튿날에 물 한 모금도 없다는 전제하에 술을 마시라면 아무래도 용감하게 도전할 사람은 별로 없다고 본다. 그렇게 이튿날 아침에 눈을 뜨지 못한 채 손떠듬으로 찾을 때에도 선뜻 나타나서는 시원히 식도를 적시며 위까지 후련하게 해주는 게 물이다. 제가 좋아 마신 술에 물이 무슨 죄라고 서슴없이 입안으로 흘러들어서 숙취 해소에 최선을 다하는 게 또한 물이다. 물의 헌신 정신이고 봉사 정신이다. 물은 무섭게 날름거리는 불도 침착하게 잠재운다. 이처럼 물은 화를 가라앉게 하는 뛰어난 기능을 소유했다. 그럼에도 특정 상황에서는 사품치며 모든 걸 밀어버리는 괴력의 소유자이기도 하다. 격노한 물의 흐름을 우리는 홍수라고 한다. 자연재해의 일종으로 말 그대로 자연이 내리는 응징이다. 어느 한 생태고리에 문제가 생기면 이상기후가 형성이 되고 이상기후는 불균형한 강수량을 쏟아붓는다. 그런데 폭우의 근원지인 구름은 우주의 다른 곳에서 오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지표면에서 상승한 공기 중의 수증기에서 형성된다.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하늘이 아닌 인류가 살고 있는 이 땅덩어리에 있다는 얘기다. 자연은 인간으로부터 받은 만큼 돌려준다. 그걸 물이 눈으로 보이는 구체적인 형태로 구현했을 뿐이다. 물의 솔직함이다. 그런가 하면 가물의 단비라는 말도 있다. 거북등같이 갈라터졌다는 형상적인 배우는 가물의 메마른 땅을 직접 목격하지 않고서는 느끼기 어렵다. 돌덩이같이 깡깡 마른 밭을 하염없이 바라보는 농민들의 가슴은 터질 듯이 아프다. 그 아픔이 깊은 만큼 흘러드는 감로수에 대한 고마움은 정비례한다. 물의 소중함은 상감령 저녁에 사과 하나에서도 우리는 형상적으로 느꼈다. 또 첩보 영화를 보면 특무기관의 혹독한 고문에서 기절했다가도 나중에 깨어나면 제일 먼저 찾는 게 물이다. 공기 같은 존재로 평소에는 그런가 보다고 느끼지 못하고 살다가도 잃고 나면 그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끼는 게 또한 물의 존재다. 모든 식물은 비를 거부하지 않는다. 태양을 반기듯이 비도 내리는 그대로 다 받아안는 게 식물의 행복이다. 간밤에도 비가 적지 않게 내렸다. 오늘도 비에 옷이 좀 젖는다고 원망하지 말고 고인물에 작은 물보라를 일구며 떨어지는 빗방울에 고마워하고 푸른 나뭇잎에 맺힌 물방울에서 생기를 찾아보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다. 비 온 뒤 처마에서 코끝으로 떨어지는 물방울 하나에도 고마워하며 살자.
네, 오늘도 궁금이님의 글을 네, 재미있게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도 결말이 아주 멋집니다. 네, 비 온 뒤 처마에서 코끝으로 떨어지는 물방울 하나에도 고마워하면서 살자. 네, 궁금이의 글에 이어서 네, 조선족 축구 팬의 이야기를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는 축구를 저글링하면서 네, 훈춘에서 북경까지 갔다고 합니다. 네, 저글링은 중국어로 네, 댄출이라고 하는데 네, 발끝으로 축구공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다루는 기본 기술 중의 하나입니다. 네, 댄출을 몇만 개 하면서 기니스 세계 기록을 따낸 사람도 많지만 네, 이렇게 직접 1500여 킬로미터를 네, 매일마다 조금씩 걸으며 도전하는 사람은 아마 첫 사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의 이야기 보내드리겠습니다. 조선족은 축구를 사랑한다. 사랑한다는 단어도 부족하고 열광이라고 해야 마땅할 것 같다. 중국 땅에 이주한 우리 선조들이 언제부터 축구를 이렇게 열광했는지는 모르지만 1990년대에 전 중국을 놀래웠던 연변 오동팀과 격정과 아쉬움으로 가득 찼던 연변 부도팀은 조선족의 영혼은 자랑거리로 되었고 또 조선족은 축구에 능한다는 이미지를 갖게 되었다.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축구 스타와 축구 구락부 등 역사에 익숙하며 또 수많은 축구 선수들의 기본 정보까지도 술술 외워낼 수 있다. 어제 새로 바꾼 전화번호는 기억 못해도 오늘 새로 나타난 축구 스타의 이름과 정보들은 그 누구보다도 교수급이다. 하지만 대부분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몇몇 축구 스타 외엔 기타 선수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렇다고 이분이 축구 팬이 아닌 건 아니다. 특히 연변 축구를 사랑하는 조선족 축구 팬들도 아마 이런 축구 팬들이 더욱 많았을 것이다. 조선족들에게 축구는 큰 자랑이었다. 특히 고향을 떠나지 않고 타지에서 살고 있는 조선족들에게는 더욱 큰 자랑거리였다. 남녀로서를 불문하고 연변팀의 축구 경기가 있는 날은 명절과 같은 분위기였다. 이날은 친구들과 함께 잔을 기울이며 연변팀의 승리를 경축하는 날이다. 어떤 분들은 축구 선수의 이름도 기억하지 못했지만 아무 문제없다. 그냥 조선족 축구를 사랑한다는 그 자체만으로 한 가족이 될 수 있다. 사실 우리는 위대한 축구 선수나 감독들이 기적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요즘 일반 조선족 축구 팬 한 분이 많은 중국 언론 매체에서 대서 특필되면서 축구 팬의 역할론이 주목받고 있다. 요즘 수많은 중국 언론을 들썩게 했던 한 사람이 있다. 현재 훈춘에서 살고 있는 박충봉 씨는 축구 저글링으로 훈춘에서 북경까지 갔다. 그가 저글링에 도전하며 이동한 거리는 무려 1500여 킬로미터에 달한다고 한다. 축구의 기본기인 저글링은 중국어로 뺀출이라고 발음한다. 저글링을 축구장에서 기니스 세계기록에 도전한 사람은 많지만 1500km를 이동하면서 도전한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다.
我是球迷,但我不是铁杆球迷。铁杆球迷는 나는 어때 날 铁杆 球迷 애란 가면 나무 이래 볼 이래 어디 우리 바 오조 아 오조 사이 그다음에 시자 파자 이자 이제 다 보고 그래 이전에 우리 중초 뛰지 우리 연변대 알지
예예
우리 교통이 불편해나 그래서 그때는 어떤 지금 좀 빼놓고 가본다는 나는 어때 铁杆 球迷 애란 가면 나는 일반적으로 볼을 보면 큰 꽃은 그래 나 이름은 누구 이름 누구 이름이 나는 이거 나는 기억도 안 한다 말 그래 이거 큰 꽃은 이자 파자 더자 이거 다 보고 지금도 와서 지금 어디 계속 오래 먹고 지금 이제 보는 게
훈춘시 춘하진에서 태어난 그는 어릴 적부터 동네의 친구들과 축구하기를 좋아했다고 한다. 주변에 축구 경기가 있을 때마다 특히 연변 오동팀이 연변을 축구열로 불태울 때 그는 아무리 바쁜 일이 있더라도 축구 구경은 꼭 다녀올 정도로 열혈 축구 팬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는 자신은 진정한 골수 팬은 아니었던 것 같다며 비록 텔레비전의 모든 축구 경기는 빠짐없이 보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처럼 요즘 인기 많은 축구 선수들의 이름을 줄줄 외우지는 못한다고 말했다.
진정님 계속 할라도 아재는 간다만 합니다. 심지어 30일 正月初一那天下雪天下雨天 불구라 계속 나간다면 근데 어떤 때는 설날도 나간다 말한다면 합니다. 남들 보면 정신 환장하겠다고 막 울고 어제 설날에 다 나가는 거 막 그래 욕한다면 합니다. 내 이 말 들어야 된다는 게 정신병이란 말 들어야 된다는 게 내가 그래 얘기하자면 합니다.
이 말은 박충봉 씨의 아내 김정숙 씨의 말이다. 박충봉 씨는 거의 매일 새벽마다 축구공을 들고 집을 나섰다. 심지어 온 가족이 단란히 모여있는 설날에도 예외는 없었다. 박충봉 씨가 이토록 저글링에 미치게 된 원인은 바로 건강 때문이었다고 한다. 장기간 운행해서 일하다 보니 운동이 부족해 건강이 많이 약화됐다고 한다. 특히 심장질환으로 고생했던 그는 운동으로 다시 건강한 삶을 되찾으려는 결심을 내리기도 했다. 하지만 조깅도 해보고 등산도 해보았지만 고소의 운동에서 취미를 느낄 수가 없었다. 그러던 중 자신이 좋아하는 축구로 건강을 챙길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축구공을 들고 아침 달래기 나섰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20여 년간 그는 축구공과 함께 아침 단련을 견지했다. 현재 그는 1시간 넘게 공을 한 번도 떨구지 않고 저글링을 1만여 개 견지하며 2, 3km를 쉽게 갈 수 있는 고수로 성장했고 건강도 많이 개선됐다. 2019년 4월 19일에 군촌에서 출발한 이들 부부는 8월 4일 끝내 북경에 도착했다. 108일 동안 그들은 풍찬 로숙하며 매일매일 도전을 이어갔다. 아침 4시에 깨나서 준비를 마치고 5시에 출발해 오전 10시경이면 휴식에 들어갔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4-5시간의 저글링은 박충봉의 무릎에 큰 부담을 주었고 또 트럭과 같은 대형 차량들이 길에 많아서 안전에도 불리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그들은 매일 차량이 가장 적은 아침 시간을 이용해 하루에 평균 10km에서 20km씩 전진했다고 한다. 축구로 저글링하면서 군촌에서 북경까지 가게 된 원인에 대해서 박충봉 씨는 우선 자신이 13년 전에 했던 약속을 실행하고 또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70주년을 경축하며 중국 축구가 화이팅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도전을 시작했다고 한다. 2006년 당시 북경올림픽 개최로 전국이 들끓고 있을 때 박충봉 씨는 군촌 시민과 언론 매체 앞에서 이런 선언을 했다고 한다. 저는 저글링을 하면서 군촌에서 북경까지 갈 겁니다. 기세 좋게 축구로 저글링하며 군촌 시내를 떠났던 그는 군촌의 각 향진을 한 바퀴 돈 후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그의 도전은 군촌 경내도 벗어나지 못하고 좌초되었다. 비록 지금도 그 원인에 대해서 박충봉 씨는 개인적인 문제라고 하지만 아마 그 당시 성숙하지 못한 객관 조건의 영향이 컸던 것 같다.
그날부터 손이 내려간다면 고생 남들도 정말 이게 저의 비리친 것처럼 치열 연재 치응. 야 이게 정말 깨거지네요. 정말 그 내 여정 작성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 그저 고래 쌈바래 이 고래 모두 이게 생각이고요. 네. 이 13년 얘기래 어떠지게 되냐 노시나 말에 막 이 축수라고 공자도 같이 좋아하고 막 나와 사사들인데 많은 돈이 들고 우리 가정이도 좋습니다.
그 후 14년 동안 박충봉 씨는 그 일을 생각할 때마다 큰 자괴감을 느꼈다고 한다. 군촌 시민과 언론 매체 앞에서 호언장담을 해놓고 결국 자그마한 어려움 앞에서 무릎을 꿇었던 것이 스스로 용서가 되지 않았다. 그러던 중 박충봉 씨는 올해 정년 퇴직을 2년 앞두고 퇴직하게 되었다. 또 마침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70주년이라는 이 중요한 시점에서 그는 자신이 13년 전에 했던 호언장담을 꼭 실현하려고 마음먹고 가족들을 설득했다. 길을 떠나면 고생이다라는 노인들의 말이 처음으로 실감나는 시간들이었다고 한다. 13년을 벼르다가 호기롭게 도전을 시작했지만 며칠 안 되어 몸에 이상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박충봉 부부는 출발에서부터 감기와 몸살로 가슴 고생을 다했다. 그들이 조양천에 이르렀을 때 박충봉 씨 아내 김정숙 씨는 점적 주사를 잘못 맞고 약물 과민으로 목숨을 잃을 뻔했다. 병상에 누워있는 수척해진 아내를 보며 그만둘까는 생각도 없지 않았지만 만약 지금 물러선다면 아마 한평생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마음을 독하게 먹었다. 그렇게 다시 떠난 도전길은 순탄치 않았지만 길에서 만난 좋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그들은 북경과 조금씩 거리를 줄여갔다. 그들은 주숙할 곳을 찾지 못해 차에서 밤을 보내기도 했고 또 초민들의 집이나 초민위원회에 투숙하기도 했다. 가는 곳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나 그들의 도전기를 밝혀주었다.
선생님, 그 처음 북경에 도착해서 제일 처음으로 그 느낀 게 뭡니까, 마음으로?
내가 살아왔어. 내 살아 북경 왔구나. 그것밖에 없어.
8월 4일 오전 8시경 근내 북경 천안문 광장에 도착한 박중봉 씨는 감격에 목이 메었지만 아, 살아서 도착했구나 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뇌리를 스쳤다고 한다. 2006년 첫 도전에서 실패한 후 박중봉 씨는 13년간 어떻게 하면 이 도전을 다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밖에 없었다고 한다. 성격이 서글서글해서 친구도 많았던 그녀지만 저글링 도전에 미친 그를 이해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많았고 심지어 가족들도 그의 이러한 행동에 반대의 뜻을 보였다. 또 박충봉 부부는 도전을 시작하며 화해소우라는 앱에 일상 동영상들을 올렸다.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지만 또 일각에서는 그가 쇼를 한다. 보이는 곳에서만 저글링하고 뒤에서는 편하게 운전하고 간다. 왜 아침에만 저글링하냐라는 등등의 악플과 이문들도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다고 한다. 뭐 저만한 건 나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거지만 올해 60세인 박중봉 씨에겐 그리 만만한 도전 아니었다. 매일 4시간에서 5시간씩 길을 걸으며 축구로 저글링하다 보면 무릎 관절에 큰 부담이 갔다. 도전을 마치고 고향에 돌아간 지금도 그의 무릎 관절은 완전히 낫지 않았다고 한다. 김정숙 씨는 남편의 무릎 관절 통증을 줄여주기 위해서 매일 도움물로 발을 담그겠고 또 식초와 뜨거운 물로 적신 수건을 무릎에 올려 열찜질을 해주었다고 한다. 아내의 지극한 배려로 박중봉 씨는 아무런 뒷근심도 없이 도전에 몰두할 수 있었다.
맞아. 내가 울기는 얼마나 오랬으나 도나간의 머리에 가만가만 오랬다만 난 막 한 번은 그 이제 그 수필 하면서 그 번수들이 이렇게 막 나올 때 한 번에 전화 앞에 센터 몰다만 나 거기서 내 마음 어쨌든 저도 모르게 막 우리 막 나오더라만 나 우리 그 그래 전화 안에 모르게 내 마음이 울었다만 나 그거
트럭들이 질주하는 도로 옆에서 저글링하며 아슬아슬하게 전진하는 남편의 뒤에서 운전하며 따라가다가 남몰래 눈물을 흘린 적도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한다. 비록 남편의 고집을 꺾을 수 없어서 시작한 도전이지만 남편의 열정이 감동된 그는 남편 뒷바라지에 최선을 다했다. 박충봉 씨는 이번 도전은 사실 두 사람이 공동 완성한 것이라며 아내 로고에 깊은 고마움과 미안함을 나타냈다. 현재 고향인 훈춘으로 돌아가 휴식 중인 박충봉 씨는 인터뷰를 받으면서 새로운 도전을 꿈꾸고 있다고 터놓았다. 박충봉 씨는 현재 국제적으로 인기가 한층 높아지고 있는 프리스타일 축구를 한번 시도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도전을 통해서 인생의 도전은 나이와 상관없다는 것을 느꼈다며 젊은이보다 더 에너지 넘치는 모습을 보였다. 도전은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당신의 도전은 언제 멈췄는가? 오늘도 새로운 도전을 꿈꾸고 있는 박충봉 씨에게 격려의 찬사를 보내고 싶다. 네, 이상으로 토요일 건강주스로 된 라디오가 좋아 프로에서 마칩니다. 네, 이 시간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포어 편성을 진행해 김정희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토요일마다 다양한 군사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는 출발 정보 타임 프로 담당 박민걸입니다. 오늘은 한 주간 국내외 주요 군사 뉴스에 이어 무기장비 백과 전서와 전쟁의 재구성 등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군사 분야에 관심이 많은 여러 청취자분들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